그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예우하고 우화쯤 되겠죠. 제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자기가 사귀고 있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러 왔으니까요. 딸의 말에 의하면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학생이랍니다.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장인어른이 될 아빠가 그 딸의 결혼 상대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학생이니까 앞으로 뭘 할 셈인가? 예, 저는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야, 요즘 세상에 참 보기 드물게 신앙이 좋은 친구를 사위로 맞이하게 됐구나. 참 마음에 드네. 정말 자네 신앙이 듣던 대로 너무 좋군. 근데 이 다음에 내 딸을 위해서 좋은 집 하나는 사줄 수 있는가? 청년이 잠시 망설이더니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렇지. 예, 그러면 당장 내 딸에게 약혼 반지 하나는 사줄 수 있나?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아이도 가져야 되겠지? 예, 낳아야지요. 그럼 아이를 양육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들 텐데,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딸과 사위감이 간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 딸이 데려온 청년이 괜찮은가요? 남편이 근심어린 얼굴로 대답합니다. 아, 그 녀석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 뭐 특별한 직업도 없고 뚜렷이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 그 녀석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 우리 참 이해를 잘 하시네요. 이걸 내가 그 영어로 본 조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국말로 옮겨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신앙이 좋다는 딸의 남자친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라고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같은 대답입니다. 딸 아버지에게는 그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 같았습니다. 무책임한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장인이 될 분은 어떻습니까? 딸의 남자친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라고 대답할 때마다 장인 어른이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라는 말로 이게 막 들리는 겁니다. 그 무책임한 청년에게 딸이 시집가면 꼼짝없이 부모인 자기가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그 녀석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 라고 말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 기도를 두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듣죠.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기도만 해가지고 하늘에서 직업이 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만 해서 배우자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의 신앙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간증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요즘 뭐 이런 간증 집회도 없어지고 국제수포에 가면 부흥의 광고도 예전보다 폭 줄었지요. 그런 말로 이제 전도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시 이런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전도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별로 설득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들, 결혼할 청년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거나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의 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에 핑계를 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고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와 더불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만큼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또 기도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우쭐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다 보내신 다음에 홀로 외롭게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쩌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듯이 기도와 삶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하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진정한 의미가 우리 안에 나타나겠죠. 아니 이쯤 하고 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일하셨으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이쯤 하고 나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야말로 핑계가 아니라 정말 멋진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을 기도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두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도 같습니다. 주보했었듯이 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일을 마쳤을 때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일했으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울을 보면서 또 양치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살면서 힘들거나 또 속이 상하거나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살아가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일상입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요예배에서 예레미야를 읽고 있기 때문에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예레미야가 익숙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셨다, 어디론가 던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일찍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일찌감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40년을 예언자로 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한 3마일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던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솔로몬 편을 들지 않고 다른 형제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솔로몬에게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비아다를 죽일 수는 없고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던 제사장이니까 이 아비아다를 귀양 보냈는데 그 귀양 보낸 곳이 어디냐면 3마일 정도 떨어진 아나돗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내면 통제가 안 되니까 3마일 정도면 통제가 되니까 잘 또 살피면서 감시하면서 따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300년 가까이 변방에서 살아온 그런 가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진출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건 영락없이 비주류입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요나가 그랬듯이 예레미야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근데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예언활동을 하라고 한 거나 비슷한 거죠. 예레미야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저는 자기들은 평생을 수백 년 비주류로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니 불편할 수밖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한없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지도가 떴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아시리아에게 이미 망했고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죠. 저 아스로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아스로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아스로 대신에 바벨론이 저 북쪽 고대 근동을 다 통제하던 시대고 밑에는 여전히 강한 이집트가 있고 저 가운데 유다는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끼어가지고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가 여기 붙고 저기 붙다가 국력을 다 소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왕들과 고관들은 또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면서 자신의 몫을 챙겼습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해줄 것이라고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몫을 챙기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잘 된다라고 말하는 식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반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이라도 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늘 외로웠습니다. 아나돗 변방 출신인데다가 다른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종교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으니 위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갇힙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습니다. 고향에 갔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가니까 그 고향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반목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근데 이건 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데 이 정도 못 견디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정말로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좋은 메시지,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당신들 잘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누구나 힘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혼자 전하는 겁니다. 99명은 다 잘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 혼자서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이건 어려운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환호하고 예레미야의 인기가 쑥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반대입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를 미행합니다. 스파이처럼 스토커처럼 미행합니다.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또 그 죽이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다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지고 진흙탕과 같은 아주 깊은 웅덩이에도 예레미야가 갇힙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레미야의 기도죠. 예레미야는 그냥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힘드니까요. 하나님께 따져 묻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 부분을 제가 터치할 수 없지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혼잣말 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형식을 갖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솔직히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도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또 변하지도 않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8장 2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탄식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그것은 분명히 심판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앞엔 보이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백성들의 상황이 곧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상함이 예레미야의 상처입니다. 죄를 지은 동족과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 지은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그릇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한없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관욕을 삼아가지고 거기에다 화살을 쏘겠다. 엄청난 말씀이죠. 적나라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듣고 예레미야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9장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그 산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 쭉 펼쳐진 광야와 초원을 바라보고 지금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면 그냥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 캘리포니아 살면서도 마음이 슬프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그 상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죠. 서럽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예레미야와 우리의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 민족의 죄를 놓고 슬퍼했다. 이건 큰 차이겠죠.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한 적이 있는가? 민족까지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괴로워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또 내가 남모르는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 탄식해 본 적이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우리가 불러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나를 생각했습니다. 나의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복받기를 생각했습니다. 찬빛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머지 교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만 축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남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탄식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보는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게 멋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힘들죠. 예, 그럴 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마음을 토한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 뭐냐면 그냥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따져 물을 때는 따져 묻는 겁니다. 성금 없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형식이 아닌 솔직한 기도, 그냥 기도가 일상이 된 예레미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까지 드려요. 15장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핍박과 박해는 점점 커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시비를 걸어옵니다.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뒤에서 가십합니다. 가십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할 정도로 힘이 들어서 와,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 더 이상 선지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예레미야가 드립니다. 참 솔직하죠? 가식이 없죠?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결심해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또 그만 항복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맙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예언자의 직분은 숙명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선지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하지만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뼛속까지 다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하다가 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그만 항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꾸역꾸역 걸어갑니다. 그럴 때가 있죠.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없으십니까? 전 있는데 가끔씩 야 이제 얼른 목회를 그만하고 은퇴할 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은퇴 이후에 제 삶을 생각하면 막 꿈이 생기는데 또 다음 주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아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 식구들 다 휴가 갈 텐데 또 어떻게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살림을 생각하다 보면 아,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어디 큰 교회에 가지고 그냥 봉급만 따박따박 주는 큰 교회에 가서 한 1년만 있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가만히 앉아 계실 뿐이죠. 결과가 신통치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는 거는 그만두고 그건 이미 포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다 느껴집니다. 자신은 만사가 힘들고 주변이 그렇게 미워 보이고 어렵습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히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또 시작하게 됩니다. 힘들긴 한데 다시 일어날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심장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더니 그 열정이 뼛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항복해가지고는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 예레미야와 똑같은데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일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매번 탄식만 하고 눈물만 흘린 것은 아닙니다. 그 힘겨운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15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찬양했죠? 우리 교동문도 했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15장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기도와 더불어서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동시에 필요한 것이 말씀이 함께 갔을 때 그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 100% 우리의 삶 100%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2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글씨가 작지만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안전한 땅에서도 비틀거린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도 나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따져 묻거든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점점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힘이 빠졌고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뭔가 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뭔가 세상이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진창길을 걷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장 5절은 바로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사람과 달리기 하다가 피곤하다면 어떻게 너 말과 달리기 하겠느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사람이 아니라 말과도 달리기 해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경주하는 째째한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해서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안전한 땅에서 이렇게 비틀거린다면 이것 갖고 비틀거린다면 요단강에 홍수가 넘쳐서 온 땅이 물속에 잠겼을 때 어떻게 너 서 있으려고 하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렇게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기도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기도 100%, 세상에서의 삶 100%, 기도 100%,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내 책임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사람이 아니라 말과 함께 경주해서 이기고 마른 땅이 아니라 홍수가 밀려와도 거뜬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때 말과 함께 경주해서 이기고 홍수가 몰려와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인데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길을 느끼고 그곳이 주님의 품임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과 경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고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세상을,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미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